누가복음 23장 47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더럽게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유월절 만찬이 끝났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끝났습니다. 어쨌든 성찬식과 세족식이라고 하는 보도 듣도 생각지 못한 그런 의식이 치러졌어요. 세상에 어떤 랍비가 그 당시에 어떤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무겁고 장중하고 그 어려운 자리 그런 분위기라면은 어쩌면 가롯 유다는 돌이켰어야 마땅하죠. 제가 주님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는 어둠 속으로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본인이 어둠을 택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계속 졸았습니다. 세 차례 깨웠지만 다 졸았어요. 그리고는 오늘 이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47절 48절이에요.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자느냐, 이제 제발 좀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롯 유다가 나타난 거죠. 마치 승리자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입을 맞추려고 했다고 되어 있어요. 뭐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입맞춤이라는 걸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얼마나 가까운 인사법이에요. 그런데 어쨌건 예수님께서는 그냥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주님의 얼굴에서는 긍휼이 흘렀겠죠. 내가 그렇게 나를 파느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팔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며 어떻게 입맞춤으로 그 군호를 짜서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체포하라 라고 짜맞출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과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엊그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유다와 지금의 유다는 이게 같은 얼굴입니까? 도대체 다른 얼굴입니까?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해지려면 한없이 악해질 수 있고, 변하면 사람이 몰라볼 만큼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믿는 게 조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참, 그 불쌍한 마음을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미리 이렇게 다 경고를 해두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26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인자는 자기 기록된 대로 간다는 겁니다. 고난받고 범죄인 취급받고 이사야서 예언대로 가겠지만 그러나 인자를 파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들어서 안 될 말 고르라면 이 말 아니겠어요? 너 태어나서는 안 될 인간이 태어났구나. 이 말 부모한테 듣고 자살한 애들이 수도 없습니다. 한국의 청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된 건 난 이런 말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너희 왜 태어났냐고 말이죠. 걔가 태어나겠다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낳아놓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좌우지간 예수님께서 이거 사실 입에 담기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모든 생명은 축복이에요. 이 땅에 축복으로 보내지 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다만 그 생명을 죄의 기회로 삼은 것이 문제죠. 그 생명으로 성령의 기회로 삼고 믿음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기회로 내어드리는 사람과 그 기회를 생명의 기회를 죄와 악에게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지 않고 행해야 할 바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태어나지 말았어야 좋을 뻔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은 사실 태어나지 않는 게 자기 자신에게 더 좋을 뻔한 사람 이 세상에는 물론이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참 예수님께서 답답한 그 말씀을 미리 식사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결국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런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49절 50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제자들이 칼로 칠까요? 칼을 써야 합니까? 이랬던데 그 말 사기도 뭐 떨어지기도 전에 베드로는 이미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번에 모스크바에서 테러한 사람 보니까 고문당한다고 귀를 잘랐던데 근데 왜 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가 떨어졌다는 거 보니까 칼을 왼손에 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칼을 왼손에 쥐고 잘라야 오른쪽 귀가 떨어지겠죠. 베드로가 왼손잡이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칼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즐겨운 그건 아니에요. 표정은 아니에요. 왜 그런 짓을 했냐? 오히려 그런 얘기죠. 그리고는 사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렇게 책망한 걸로 되어 있어요. 52절에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까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두러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칼을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 얘기는 뭐 유명한 얘기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인데 마치 세상에는 격언처럼 이게 돌아다녀요. 그러면 또 말도 조금 바꿔서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도 마치 격언처럼 돌아다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다에게 왜 또 이렇게 칼을 넣으라고 하겠어요? 그런 일로는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력으로는, 폭력으로는, 전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진다.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데 무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에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는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이게 이 세상에서도 이게 뭐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력 잘 안 씁니다. 사실 힘을 잘 안 써요. 예수님께서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상황에서는 예,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 노자 도덕경에도 병자 불상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병은 뭐 무기를 뜻하기도 하고 칼을 뜻하기도 하고 심지어 무력이나 폭력, 전쟁을 뜻하기도 하겠죠. 그건 상스럽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써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는 이 방법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궁금한 거는 무력 자체는 그럼 그 뭐 그런 방법은 안 된다고 치면 우리가 무기를 지니는 것도 아예 안 되는 겁니까? 금기사항입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은 왜 들어가서 그걸 다 징벌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칼을 사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이게 이 상황과 문맥에서 말씀을 가지고 불변하는 기준 내지는 이게 폭이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52절 59절 26장 뒤에 보면은 칼을 사라고 또 했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칼을 사라. 예. 너희들은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에게 두 자루 칼이 있다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칼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내가 떠나면은 너희들이 남겨질 텐데 너희들이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두 자루 보여줬더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럽니다. 칼이 두 자루로 충분하다는 것은 칼이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단은 아니고 특별히 칼로 그것을 과잉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가질 필요 없다. 다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들이 다닐 때는 산적들도 뭐 도적들도 출몰하고 강도도 있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사라고 했던 주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대 병에 기피한다. 양심적인 행위로서 대부분까지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나 대체 복무는 해야 된다고 판결이 났죠. 예. 그래서 신앙적 이유로 무력을 포기할 수 있지만 무력 그 자체의 사용을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금지하지 않았다는 걸 좁게 해석하는 것에 따른 그런 행동들이에요. 그러면 가족도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테러리스트가 와서 가족을 내놓는데 그냥 순순히 다 내줘야 되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할 상황 그리고 불법적인 폭력에 맞서야 할 상황 그리고 그런 불법적인 폭력의 이웃을 지켜야 할 그런 상황에 칼을 버리라?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예수님이 끌려가는 이 상황에서 지금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끌려가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건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넌 칼을 넣어라 지금. 그건 마치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저기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또 뭐 베드로가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을 때 너는 내 자리가 내 앞서가는 자리가 내 뒷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적이 베드로가 사고 친 거 수습하는 겁니다. 말고의 귀를 도로 붙여주는 게 예수님이 마지막 치유 사역이고 마지막 기적을 베푼 길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마지막 기적을 보면 가룟 유다는 또 마음을 돌이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분 주님 맞구나. 그런데 뭐 미동도 하지 않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칼을 사용하는 내 대상이 누구입니까? 말고는 주범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을 박는 로마 병사도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죄가 아니다.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판단하지 않으면은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문자주의로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비폭력주의 맞습니다.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무력으로 망할 거예요. 옛날에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일본의 그 박정량 씨하고 함께 그 일본 신사 유람단으로 갔어요. 그 일본이 그때 메이지 유신 때인데 자랑 엄청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뭐 성과를 거뒀다고. 그런데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참 일본 부흥한 거 보니까 참 대단하긴 대단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나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 예언대로 마찬가지로 일본이 결국 무력으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화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국방을 포기하자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저나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 뭐 오르내리든지 할 때 이게 어떤 폭력이고 어떤 무력이고 어떤 정당방위인지를 분간하는 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무력까지도 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구원에 관한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에 관한 한 그분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로 결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51절 이하에 이렇게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더라. 이것까지 참으라. 정확한 뜻은 그만둬라. 베드로 그만둬라. 이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멈춰라.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죠. 이제는 너희의 때다.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치 허락하는 듯이 지금은 너희의 때다. 그렇습니다. 마치 욥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처럼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지금은 너희의 때다. 너희의 방법으로 너희의 일을 처리하는 때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의연함, 당당함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답을 얻은 사람, 하나님께 모든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이처럼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의 때라고 할 때 이 때는 예수님께서 때 얘기를 많이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때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요한복음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는 지금 이 형제들에게 지금 한 얘기예요. 이번 이 절기에 올라가십시다. 내 때는 아직 아닌데 너희 때는 항상 있다. 예.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도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는 언제든지 있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는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죠. 이때라.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우리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건 특정한 시점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의 때는 언제든지 있다는 건, 오히려 이 역설이 말이죠,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걸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가 왜 왔어요? 야곱한테 지러 왔습니다. 싸우고 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때가 있지만 우리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모든 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때가 있고 십자가를 제가 때가 할지만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모든 때가 열려있는 때가 된 것이죠.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만한 때요. 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돌이키기만 하면 그분께 달려갈 수 있는 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둠에게도 때를 주고 그 열려있는 때 그걸 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 말씀 보면은 항상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아니, 항상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항상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도망가진 않았어요. 칼도 뽑았어요. 대단한 용기죠. 그러나 지금부터 이제 멀찍이 따라갑니다. 항상 가까이 있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늘 중심에 있고자 했던 사람인데 멀찍이 떨어졌어요. 멀찍이 예수님에게 떨어졌던 참화, 참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언제, 이게 세 번 부인하는 사건 아닙니까? 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할 때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아니, 칼을 뽑았을 때는 무슨 심정으로 뽑았고, 또 따라올 때는 무슨 심정으로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여종이 물어도 부인하고 또 한 사람이 너 분명히 그 도당이지 또 부인하고 너 갈릴리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내가 확신하는데 넌 맞아. 난 도무지 그를 모른다. 다른 데 보면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칼을 뽑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나섰던 베드로는 그게 진짜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이게 진짜 베드로입니까? 어느 쪽이 진짜 베드로예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죠 뭐. 그런데 어쨌든 두 얼굴의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두 얼굴뿐이겠습니까? 인간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 표정 자꾸 바꾸는 사람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말투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서 봐야 돼요.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말투를 쓰고 저 사람한테 저런 말투를 쓰고, 좀 낮게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냥 거만하게 말투를 하고, 좀 자기보다 윗사람한테는 그냥 목을 숨도 잘 못 넘어가는 목소리를 말하고, 음성을 열하게 변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루 종일 비겁한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비겁한 사람들. 베드로가 비겁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칼을 뽑았다고 용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줬다고 용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용기가 원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용기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유한한 존재에게 무슨 용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늘 부족함에 시달리는 사람이 무슨 용기가 있겠어요? 인간은 용기 없다는 걸 누가 잘 아십니까?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리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너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인간들을 제자라고 끌고 다닌 거예요.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다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변할 것이고 이 제자들 또한 돌이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도 말이죠. 이렇게 다 부인할 걸 알고도. 예.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앞에 22장 3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이런 일들을 다 겪고 나서 내가 다시 돌이키면 내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 정말 시몬 내가 베드로가 되면 그러면 너는 이제 그때부터는 내 실수를 경험으로 내가 그렇게 실족했던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며 겸손한 제자가 되어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들을 굳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나 가롯 유다나 어느 얼굴이 진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얼굴들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도 우리는 많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사람 앞에서 저 사람 앞에서 높은 사람 앞에서 낮은 사람 앞에서 좀 있는 사람 앞에서 힘 없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변함없는 성품으로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족, 우리의 실수를 경험으로 다시 일어설 때 주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지만 않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읽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그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 고난 겪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받는 자가 되는 것을 애석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다시 붙여줄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얼굴, 주님을 대하는 그 얼굴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가 한 가지 음성, 주님께 아뢰어드리는 음성, 기도하는 그 음성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얘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놓지 말아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주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은 어디든지 가겠다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비급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진정한 용기, 누군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용기, 누군가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용기, 참된 용기를 지닌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 각자가 그런 용기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진정한 용기를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세상의 용기가 아니라 비급함을 감추는 담대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껏 포기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대담하게 이 세상을 이긴 자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진정한 용기 있는 신앙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